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 43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장당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당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장당의 집에 함께 가사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저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시오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더욱 잘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이 올바로 전해져서 예수님께서 올바로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두 개의 사건이 합쳐져서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한 사건이 터지고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 사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유태인 지역으로 오십니다.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회당장 중 한 사람, 즉 여기 회당장이라 그러면 회당을 감독하는 지도자입니다. 꽤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회당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 중 한 사람 야이로라 하는 자가 예수님 발 아래 와서 엎드립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회당장이, 이 야이로가 얼마나 절실한 지금 상황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하게 간구를 하는데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성경을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시간이 급합니다. 1초 1초가 중요합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는 한 여인이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 뒤에 와서는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혈류증을 앓는 사람이라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죠. 근데 먼저 이 혈류증을 앓는 사람의 그 처지가 이 당시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거기서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지금 혈류증 그런 모습이죠.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즉 피의 유출이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상태라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모든 것을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완전한 구원, 천국 현실을 토대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죠. 즉 구약의 이 그림자 같은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즉 그리하여 세상 수준에서 천국적인 그 모습이 예표되고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이 있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음식도 어떤 거는 부정했고 어떤 거는 깨끗하고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깨끗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부정함이 세상 수준에서 나눠져 있었어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이요 예표 수준이요 그림자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지금 깨끗하고 부정한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누가 깨끗한 자들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누가 부정한 사람들이냐?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 현실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세상 수준에서 그림자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그런 현실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구약 율법 아래서는 지금 이 여자는 부정합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자는 즉 예식적으로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자가 누굴 만지든지 아니면 누가 그를 만지면 그 만져진 자나 만진 자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식적으로 다시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예식이 뭐였어요? 집에 가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얼마나 나오기가 힘든 것인가. 이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 부정함이 해결이 돼야 즉 죄의 모습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종합이 되죠. 즉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지 않으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못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그 율법 아래서 지금 부정한 자입니다. 피가 끊이질 않아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부정함으로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요. 제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더럽고 부정함이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율법으로만 판단하면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더럽고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이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면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죄인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그 예수님에게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여인과 똑같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여인도 이제 구원을 받는데 참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낫질 않습니다. 이 낫지 않는 이 모습도 여러분이 성경대로 이해하면 죄의 상태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라는 걸 주셔서 완전하진 않지만 잠시나마 병이 고쳐지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죽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병은 더욱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심각했는지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좀 알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소망이 없고 정말 어느 정도로 지금 한심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 여인 처음에 병이 걸려서 한 1, 2년 동안은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 뭐 이런 병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의사들 많이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돼요. 재산을 다 날릴 정도로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데 12년이나 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한 12년째쯤 돼갖고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절망 상태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겠어요? 그 정도로 죄에 빠진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더 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뭐 괜찮은 걸로 또 생각해요. 그죠? 뭐 나 뭐 한 40년, 50년, 60년 산 걸 보면 아이 뭐 이 정도면 괜찮았죠. 내가 잘했잖아요. 뭐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어느 정도로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고 영원히 천국으로 버려져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느 정도로 소망이 없고 정말 모든 재산과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다 사용해도 안 되는 걸 몰라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자기가 뭘 했다고요? 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모릅니다. 참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한심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좀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두뇌가 좋아서 똑똑해서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공부도 좀 더 했고, 그래도 나는 잡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거 가지고 있고 돈도 좀 조금 더 잘 버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한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인지 아시기나 하십니까? 참, 죄인은 못 말립니다, 정말. 못 말려요. 지는 잘났어요. 그래, 교회까지 나와 자랑도 합니다. 잘났다고.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말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자랑을 합니까? 참으로 참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거를 가져와도 도움이 안 됩니다. 죽어가는 여인입니다. 지금 죽고 있습니다. 절망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12년째 되는 이때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갖는데, 옷에만 손을 살짝 갖다만 대도 내가 구원을 얻을 텐데. 이 여인은 지금 공중장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사회에서도 완전히 끊쳐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여자의 마지막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나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큰 무리가 밀고 밀치고 그러고 가는 도중에,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건드렸을 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믿음의 터치, 믿음의 손이 그걸 레코나이즈를 하십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만지는 그런 터치가 아니죠. 믿음으로 만지는 터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제 그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지금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양 묻습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지금 밀고 밀치고 하는데 이렇게 아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여인을 찾습니다. 33절에 여자가 이제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렇게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대강 보아도 이 여인은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죠? 왜 예수님이 지금 30살서부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이 여인을 따라 딸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느냐? 지금 여인의 그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인의 그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거에 초점이 가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하나님의 딸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가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처음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었는데 35절에 보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죠?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셔오는 일도 이제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좋은 선생님? 기적도 행하시고 가끔 병도 고치실 수 있는 좋으신 선생님이십니까?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다 소용이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소망과 믿음이 다 쓸모없는 것으로 변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동안은 그래도 숨이 남아있는 동안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이 있었어요. 믿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과 소망이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지금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쓸모없는 것으로 변하실 겁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전혀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면 너무 우스운 모습이 보입니다. 믿는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답니다. 믿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분이 도와줄 거랍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보는 것은 뭡니까? 그가 말하는 그 믿음이 전혀 쓸데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왜 예수님은 왜 불러올라 그랬어요? 왜? 누군지 알고 불러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죽어버리니까, 아이, 뭐,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할 거면. 지금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쓸데없는 것이 돼버립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이제 끝난 것입니까?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2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참 세상에서 보면 최고로 한심한 소리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이 터졌어요. 근데 믿기만 하래요. 지금 혈류증 환자 여인과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 요구가 됩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죄성대로 믿기만 하라가 아니죠. 분명히 깨달으셔야죠. 말씀을 믿는 거죠. 내 죄성에서 원하는 그거를 딱 내놓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를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예, 믿기만 하면 죽어도 괜찮아요. 정말 죽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 세상에서는 이거보다 비극이 없죠. 그러나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어 예수님께 먼저 가는 게 그렇게 나쁜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물론 굉장히 슬프고 보고 싶어서 좀 그렇겠지만 정말 나쁜 걸까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세상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아니라 세상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믿음이 쓸데없는 걸로 돼버립니다. 아니 내 딸이 죽어버렸는데 믿음은 뭐해? 쓸모없는 거. 내 아들이 죽었는데 믿음 좋아하고 있네 정말. 정말 그래요?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야이로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헌화합니다. 커모션, 헌화.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39절을 읽어보면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이야기를 들은 모두가 비웃습니다. 참네 무슨 헛소리. 예수께서 다 내어 보내고 아기 부모와 함께한 제자들과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여자아이가 12살입니다. 혈류증 환자 여인은 12년 동안 죽어왔고 이 소녀는 12살에 죽습니다. 한 여인은 죽어가고 한 아이는 죽습니다. 죽어가고 죽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뭐 무엇을 하든지 뭐 어디에서 뭔지 상관없이 죽어가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이제 완전히 죽을 것입니다. 죄에 빠진 세상의 모습, 이 두 사람에게서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인들,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 소망이 없는 죄인들의 모습, 절망의 죄인들의 모습,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밖에서는 여러분과 저도 죽어가는 자들이었고 죽었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이었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시면 네 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네 개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는 내용이 4장 35절서부터 5장 마지막까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 사건들을 자세하게 못 보겠는데 처음에 무슨 사건이냐?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걸 잠잠케 하세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세 번째 혈류증 환자를 고치시고 이제 네 번째 죽은 아이를 살리십니다. 큰 광풍을 잠잠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혈류증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데 이 네 개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와, 우리 예수님 자연도 뭐 맘대로 명령하실 수 있는 멋있는 분,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는 멋있는 분, 이겁니까? 능력 있어 우리 예수님.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개의 기적을 보세요. 광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 자연에 있어서 무질서가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병에 걸려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습니다. 지금 죄에 빠진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 전체가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죄가 죽였습니다. 처음에 세상은 이 자연적으로 완전한 질서입니다. 폭풍, 지진, 홍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사탄이 들어와서 노예를 삼고 그 사탄이 내주하는 그런 몸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금 안 믿는 자들의 몸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붙잡고 그들이 사탄의 말을 따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졌을 때는 병이 났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와 별 질병이 다 생겼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 인간이 죽는 것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죄가 만든 결과의 그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요즘 말하는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폼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창조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이루시는 건데 왜 천국은 자연의 무질서가 없습니다. 완전한 조화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탄의 그 노예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사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아픈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그 천국 현실을 증거하십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죄의 결과로 이 죄에 빠진 그 세상을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나라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기적들을 통해서 보이시고 계시는데 참
한심한 인간들. 그 기적을 보면서 와 능력 있네 우리 예수님. 그러면 나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수 있겠네.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못 알아듣습니까? 도대체 그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도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복음서를 읽으면서 지금 어때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오셨어요. 놀라질 않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천국 현실을 이루십니다. 완전 조화와 질서, 사탄이 없는 것, 병과 아픔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복음서를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현실, 이 천국 현실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 환자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죽은 아이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더러운 인간들과 접촉하십니다. 탄퇴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그 부정과 그들의 그 더러움과 그들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시고 그 죄로 인하여 그 죄 때문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이 직접 그 십자가 위에서 받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의 더러움과 예수님의 부정과 예수님의 죄로 취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죄로 취급이 되고 나의 더러움이 예수님의 더러움으로 취급이 되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의 죄로 그분 자체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죽음에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12년어치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죽어가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 죽어가는 것이고 죽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셨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들의 부정함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백성들의 더러움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백성들의 모든 죄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 다 내게로 와라. 죽음아 내게로 오라. 내가 나의 백성들의 죄를 진다. 내가 그들이 받아야 하는 영원한 심판을 감당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망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에 죽음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죽음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만을 내리실 무서운 심판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부정한 죄인들, 거룩한 하나님 한번 보는 것으로 죽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지고 그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서 이런 스토리들 중에서 그저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수준에서 이 사건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제 죽음에서 살렸지만 또 죽습니다. 이 아이는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났지만 그렇게 살아서 그 세상에서 살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 죽음도 봐야 했고 어머니 죽음도 봐야 했고 자기도 결국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사는 것으로 풀어가시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뭘 잃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풀어지냔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쓰여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엔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죽었던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로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상에 함께 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고 죽은 자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나옵니다. 그 영생의 그 부분은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입니다. 그 교제하러 나오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그런 현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기쁘게 나오시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돌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죽어가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더 이상 죽지 않는 삶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삶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소유한 저희들, 그 영생이 벌써 시작되어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그저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다가 이제 참 천국으로 가서 천국 삶을 사는 그런 트랜지션밖에는 안 됩니다. 즉 기쁜 일이 됩니다. 이제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저희들 기쁘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